주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공과에 왔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계속할 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장로의 인격이라는 공과에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믿기로 정말 우리의 큰 필요라고 느낍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에게 여기서 좀 읽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오늘 아침에 공과 세 개는 다 장로치외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세 장은 다 이 책에서 나왔죠. 처음은 장로의 인격이라는 2장인데 이 시작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무리의 사람들은 장로들이다.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할 수 없죠. 그런데 장로들이 없다면 장로들이 어떤가에 따라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우리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이다. 장로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없다. 심지어 사도들도 장로들의 중요성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수행합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가르치고 권유하지만 장로들이 수행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무리의 사람들은 장로들입니다. 왜 그렇죠?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주 안의 모든 성취는 그분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달성하는 것은 다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로들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상받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중요성, 이것에 인상받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길이 되거나 혹은 주님의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3과 장로의 인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장로의 인격이고 또 다음은 장로의 마음이고 세 번째는 성격입니다. 이것은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서의 강조점은 방법이 아니라 인격에 있습니다. 인격이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떠함이죠. 인격은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장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된 것은 우리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들에 의한 교회의 행정에 있어서 우리의 강조점은 행정의 방법에 있지 않고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의 인격에 있다. 민호루 형제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모이는가라는 두꺼운 책이 있죠. 이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이 책을 더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모일지 더 모르게 된다라고 했죠. 이 책을 읽기 원한다면 아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방법에 관한 책이구나 라고 말하겠지만 이 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장로치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아, 이 훈련에 관해서 좋구나. 이제 훈련을 가지니까 어떻게 장로가 되는지 보겠다. 아,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과를 오늘 더 들을 때 여러분은 더 혼돈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분명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를 만지게 되기 원합니다. A번,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방법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중국인들은 어떤 종류의 일이 성취될 것인지는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사람이 올바른 경우에만 교회가 잘 관리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사람이다. 방법은 부차적이다.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방법이 더해질 때 유익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합당하지 않을 때 방법은 그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인격이죠. 이것이 그 가정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지 이런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녀를 기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는 그 인격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방법이 아니라 그 인격에 속한 문제입니다. B번 교회의 관리는 반드시 장로들의 인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람이 올바르지 않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 교회 안의 사물을 관리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책에서 이영재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법은 술수 혹은 수단이다. 그러나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데 장로들이 체험이 있을 때 아주 숙련될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안다.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는지 안다. 이것을 알고 할 때 숙련되게 된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네 방면이 나옵니다. 네다섯 방면이 나오는데 인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인격이 올바라야 하는데 다음 공과에서 더 자세한 것을 말하겠지만 첫 번째로 장로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모래가 큰 것이 아니라 바다를 둘러싼 모래가 넓은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장로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좁은 마음이 뭔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과 관련된 일만 관심하고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마음 상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성도들이 와서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마음 상하지 않죠. 마음 상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반역할 때, 많은 때 그는 반응하지 않고 그는 주님께 갔습니다. 얼굴을 묻고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넓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필요는 교회를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넓은 마음은 방법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인격에 속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아주 작은 사람이 있죠. 그의 분량은 그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하죠.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넓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좁은 것을 보여줍니다. 장로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장로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이 말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영재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죠. 솔로몬과 같이 집에 가서 기도하면 주님 저의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저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러한 마음이 출생부터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가야 합니다. 이 오늘 아침에 모든 중점들을 가지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점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모든 중점들이 한 면에서는 내가 자격이 없구나, 내가 포기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여기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야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할 때 우리가 넓은 면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좁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방법을 바꾸려고 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중점이 아닙니다. 중점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넓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중점은 이것입니다. 장로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로를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 읽는 일정을 가지면 이제 여러분은 장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신이 장로이기 때문에 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죠.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성경을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장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장로가 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이들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도록 돕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성경을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인상을 받았습니다. 장로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말할 것은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쉬운 것은 우리가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문제를 피하려면 정직하지 않기가 쉽죠. 정직해지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가 와서 말할 때 형제님 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형제들과 동역할 때 어떤가요? 그럴 때 이 형제님께서 예를 주셨는데 어떤 형제가 정시에 올 때 이 형제님은 다른 형제와 함께 있었는데 뭔가 말하면 그 형제에게 명하라. 그 형제가 떠나자마자 아, 그 형제는 불가능해요. 이 형제님이 그를 보더니 형제님은 장로가 아니라 유다군요. 형제를 속이는군요. 그럴 때 그 형제가 말하기를 형제님은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제가 그 형제에게 사실을 말하면 그 형제가 화를 냈을 겁니다. 아마 저를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는 말씀하시기를 형제님은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무 말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말한다면 정직히 말해야 합니다. 그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또 주님께서 말하도록 인도가 없다면 뭔가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쉽지 않죠. 우리는 형제들 앞에서 결코 진심이 아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말하기 어렵다면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진심이 아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제가 말할 때 침묵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침묵이 말을 하는 겁니다. 침묵한다면 몇 년 후에 형제가 왔을 때 이 형제님 그때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의 참된 상태로서는 그때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그것에 붙잡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뒷말을 하면 이것이 결국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진심의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결국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진실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알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인격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문제이죠. 우리의 인격이 손상되고 비뚤어지고 구부러졌다면 심지어 괴팍하다면 우리가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 저의 인격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 중점입니다. 장로들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며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돌봄은 단지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10번입니다. 나는 병든 형제를 볼 때 자동적으로 그에 대해 염려하게 된다. 직장을 잃은 형제를 볼 때 자연스럽게 그를 관심하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부족이 있을 때 나도 동일한 부족이 있다고 느낀다. 이것은 나의 사랑과 돌봄이 나의 인격과 관계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어떤 필요를 가지고 말할 때, 형제님. 직장에서 나왔을 때, 아주 힘들고 그럴 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실한 겁니까? 진정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겁니다. 알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미안합니다. 제가 형제들과 교통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교통을 하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 주님 우리의 인격입니다. 주님. 이 책에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형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공과가 배우기 어려운 것을 인정하겠다.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다. 마음이 넓기가 어렵다. 우리는 다 사악한 본성이 있다. 다른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받아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장로로 임명되었다면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방법, 장로가 되는 방법을 위해 있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빛빛좀 받기 원하고 주님의 손에 또 그분의 다루심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어떤 방법을 배움이 아니라 다루심을 받는 문제이다. 장로가 되는 것은 인격에 속한 문제이다. 우리가 방법에 빠질 때 우리는 가장함에 빠지게 된다. 6번입니다. 장로들의 정중함과 공손함과 겸손함과 부지런함과 일상생활은 반드시 진실해야지 일종의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 장로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인격이다. 여기서 예를 더 들어주시죠. 우리의 존재를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무시하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보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면할 수 없겠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뭐 좀 해야 되겠다. 내 행동을 좀 조절해야지. 예를 들면 형제자매들과 합당한 사람이 되려 한다면, 우리의 화를 내는 것도 합당해야 한다면, 장로직분에서 자기의 성질을 다뤄야 되겠지만 거짓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성질을 거짓으로 제안하는 것과 진실로 제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넓은 것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주 급한 성격인 사람인데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장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날 때 제가 쉽게 성질을 낼 수 있겠지만 장로는 이 성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내가 주님께 주님의 손에 드릴 때 주님의 처리를 받아서 성질을 다룰 때 우리가 형제들 앞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의 성질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미워합니다. 제가 합당하게 다루심 받지 않으면 교회가 손상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다루심이 참된 것입니다. 참되게 자신의 존재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질이든 정치하는 것이든 이것을 미워하게 되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손상시키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형제들이 문제에 빠졌을 때 성질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형제들이 있을 때 웃는 얼굴을 하지만 집에 가면은 막 불평하고 화낼 때 아내에게 화를 낼 때 난 여기에 돈 벌려고 장로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괴로워야 하는가? 이러한 성질을 제안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형제들 앞에서만 제안하는 것이죠. 속에서 책망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미워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상상해낸 것이 아니라 다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장로들이 한동안 장로들이 정중하게 어떤 사람을 초대하겠지만 다시 웃는 얼굴을 하겠지만 집에서는 불평하죠. 그럴 때 이런 성질인 그 대화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아내는 와서 남편이 불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로실에서는 웃었다가 집에서는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질을 거짓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로라면 교회는 안과 밖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교회 안의 장로들은 반드시 정직해야 합니다. 안과 밖이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형제들 앞에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에 속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됐나요? 좋습니다. 나머지 중점을 읽겠습니다. 7번, 장로가 처리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자신의 인격이다. 단지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의미는 단지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보다 인격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형제님 언급하신 책은 장로치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을 사거나 가서 읽어보십시오. 각 장별로 정말 빛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더 읽을 때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 더 읽을 때 우리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느끼게 되고 주님 저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다룰 때 이 중점은 아주 핵심적입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장로들이 배워야 할 공과는 결코 방법이나 길이나 기술이나 기교가 아니다. 장로들을 위한 공과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파쇄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방법. 방법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님들. 괜찮습니까? 이 방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파쇄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신 것은 주님, 저는 파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들을 봉사한 지 오래되었어도 저는 여전히 제가 감히 제가 파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파쇄되는 과정 안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느낄 때 무언가 성취했다,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느낄 때, 이 표시가 바로 내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교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파쇄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안에 파고들기 원합니다.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교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파쇄된 사람입니다. 모든 지방교회에서 장로들은 바로 파쇄되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겠지만 이 교회 관리에 있어서 제일 좋은 대학은 바로 비아노바라는 것이죠. 빌라노바 유니버시티. 여기가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추천하는지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어떻게 파쇄되는지 배웁니다. 어떻게 교회를 관리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방법은 바로 파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7페이지에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의 공과 첫 번째 단락입니다. 8쪽에 있는 첫 번째 처음 줄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장로가 배워야 할 공과는 절대로 방법이나 수완이나 기교나 꾀가 아니다. 장로들의 공과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것이다. 총명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주 있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치를 따질 수 있는 사람 역시 반드시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일에든 방법 있는 사람이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서진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저를 만지셨습니다. 주님께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서진 사람입니다. 왜 부서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파쇄됨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파쇄됨이 없다면 동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동역할 때, 서로서로 동역할 때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유가 있죠. 우리가 따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파쇄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싸움이 있다면 이것은 파쇄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고 토론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파쇄됨이 없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있는 것, 겸손한다 해도 그렇다고 꼭 우리가 파쇄됐다는 뜻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파쇄된 사람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고 형제들에게 엽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 때 형제들에게 열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파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오지만 네 형제님께서 겉사람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쓰셨죠?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될 필요가 있는지 그럴 때 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옥합이 얼마나 깨져야 하는지 그럴 때 관유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여기서의 열쇠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쇠는 우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교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꾀는 교회 생활 안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술도 역량도 교회 생활 안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교회 생활 안에서 통하지 않고 파쇄됨만이 교회 안에서 통합니다. 왜냐하면 파쇄됨만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우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더 이상 감옥에 가두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채우시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형제님들이 러시아로 갈 때, 봉사하려고 할 때 그 요구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동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역은 무슨 뜻입니까? 동역이 뜻하는 것은 파쇄됨입니다. 우리가 파쇄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동역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이 있고 나에게 나의 길이 있는데 토론하고 나도 토론하고 말싸움하면 결국 우리는 기쁘지 않게 떠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러시아에서 봉사할 때 어떤 형제가 뒤에 앉아 있었죠. 그 나라로 돌아갔는데 이 동역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님 변화가 저에 필요합니다. 더 파쇄되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전해 오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변화가 나의 필요네, 파쇄됨이 참된 필요네, 이런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까? 주님, 자 로마 숫자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들이 배워야 할 공과는 결코 방법이나 길이나 기술이나 기교가 아니다. 장로들을 위한 공과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파쇄되는 것이다. A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데 바로 파쇄된 사람이다. 장로가 반드시 배워야 할 공과는 모두 파쇄됨의 공과들이다. B번. 어떤 지방의 교회에서든 혹은 어떤 지역의 집회에서든 오직 파쇄된 사람만이 관리하며 건축할 수 있다. 오직 파쇄된 사람만이 관리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꾀도 아닙니다. 길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파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쇄될 때 우리는 서로 기꺼이 동역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동역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그럴 때 건축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시간이 시험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역량이나 영리함이나 능숙함은 시간이라는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은 지낼 수 있겠지만 2년은 견딜 수 있겠지만 어쩌면 3년을 견디겠지만 4년 이후에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타고남 어떠함, 천연적인 힘, 천연적인 역량, 천연적인 선호가 폭로될 것입니다. 오 주님, 파쇄된 사람이 교회를 인도하고 관리한다면 그는 시간이라는 시험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 때 그가 관리하는 교회는 더욱더 많은 분량의 실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실제를 갖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실제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제사장 체계의 실제, 그분께서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실제, 우리가 그분께 복종한다는 실제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축될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말하죠. 제가 생각할 때 처음 40년 동안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있었을 때 그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했습니까? 그는 최고의 전략가 중에 하나였죠. 그는 높은 교육을 받았고 그는 세상의 경제도 알았고 그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역량있고 너무나 자신이 넘쳤죠.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40년 동안의 훈련 이후에 그는 이런 실수를 했죠. 그가 누군가를 죽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백성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그의 천연적인 힘이었고 천연적인 역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제쳐두셨죠. 그 40년 동안 그는 어떤 관리 방법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양을 돌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관리 방법을 배우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께 열고 하나님께서 오시게 했습니다. 제가 누린 것은 바로 모세가 통과하는 시간이 있었죠. 결국 주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직 파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파쇄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손에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유용하게 되게 하소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유용하게 만들어주소서.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많은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가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불평하고 이런 질문하고 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모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모세는 다만 기도했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목마른데, 물이 쓴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전혀 지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길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었죠. 그는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몰랐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처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많은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법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그 인격, 파쇄된 사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야곱은 그러한 천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천연적인 힘으로 가득했죠. 그렇지만 어느 날 밤, 그 한밤중에 그는 싸움을 했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의 넓적다리가 만져졌고 그는 절개되었습니다. 그가 파쇄된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계속 변화의 일을 하셨고 결국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파쇄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영재님의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에 보면 야곱의 인생의 체험과 관련하여 파쇄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이다. 이 파쇄되는 것은 핵심적이고 중요하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다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바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는데 그 목적은 모세가 파쇄됨의 공과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방법들을 배우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의 공과, 즉 파쇄됨의 공과를 배웠다. 심지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그의 형인 아론이 일어나서 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위해 증언하면서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온유하였다. 그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였다 라고 말한다.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모세는 이유를 따지지 않았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세 사람이 회막 앞으로 왔죠. 다른 말로 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해서 말했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한 면에서 이것은 아주 주님의 조건적인 안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는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모세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인도하도록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셨고 미리암은 돕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여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멘. 오 주님. 아멘. 시의 3번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모세는 이유를 따지지 않았다. 그는 방법도 논쟁도 기교도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했다. 4번. 이스라엘이 더 많이 소란을 일으킬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어떤 방법이든 필요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도록 해드렸다. 어떠한 말이든 해야 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시도록 해드렸다. 그는 참으로 파쇄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시게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는 참으로 파쇄된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동역할 때 우리의 관점이 있죠? 다른 형제에게는 그 형제의 관점이 있죠? 이렇게 관점을 말한 다음에 몇 번의 의견을 말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허락합니까? 오 주님, 이것이 죄악되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우리의 관점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내시게 하는 겁니다. 어떤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동역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파쇄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 공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어떤 형제와 함께 두시는데 저의 연령대와 비슷한 형제가 있으면 제가 파쇄되는 것을 배우기가 쉽습니다. 한 20년 젊은 형제도 함께 있을 때는 파쇄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40년이나 젊은 형제와 함께 있을 때 저는 25살 된 형제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아직도 파쇄됨의 공과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형제들과 함께 두신 것입니다. 오 주님, 어떤 말이든 해야 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시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는 참으로 파쇄된 사람이었습니다. 5번, 이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람의 돌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를 참되게 표현하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교회가 그러한 사람의 돌봄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건축을 가질 수 있다. 장로들이 더욱더 파쇄될수록 교회는 더욱더 건축될 것이다. 아멘. 장로들이 더 파쇄될수록 교회는 더욱더 건축될 것이다. 모든 장로들이 파쇄되기를 원할 때 얼마나 조화로운, 달콤한, 놀라운 그림이겠습니까? 얼마나 형제들이 하나 안에 거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주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발생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파쇄됨의 공과를 배우게 하소서. 파쇄됨이 없으면 동역이 없고 파쇄됨이 없으면 건축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파쇄됨이 조화로운 동역을 산출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 좋은 안배가 아니라 파쇄된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두 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겠습니다.